가슴에 사라지지 않는 질문 혹시 있습니까? 참 궁금하다. 알듯말듯한데 이게 뭐지? 라고 늘 떠오르는 질문. 제게는 하나 있어요. 교회를 처음 출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37년이 지나가는 동안 사라지지 않는 질문. 그게 뭐냐면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믿음이 건강하고 바람직한가. 아니 청소년 시절에 교회를 처음 다녔는데 계속해서 설교를 듣거나 선생님이 공과부식으로 설명하시는 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요. 그럼 제가 질문을 했죠. 그러면 어떻게 믿는 거냐.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게 납득이 잘 안 되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뭔가 구구쌤 같은 수학의 공식적인 대답을 기대했는가 봐요. 근데 저는 그게 실제로 궁금했어요. 그 청소년 시기를 지나 20대 청년의 시기를 지나면서도 그 질문은 사라지지 않고요. 목사가 된 지가 지금 21년째인데 지금도 저에게는 살아있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마도 제 심장이 멎을 때까지 믿음이 무엇인지, 무엇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람직한 믿음의 모습인지 계속 고민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고민을 계속하냐면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를 수십 번 읽어봤습니다.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대해 한 가지로 설명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표현과 다양한 영역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떤 곳에서는 순종이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곳에서는 인내, 버티는 거라 얘기를 해요. 어떤 곳에서는 끝까지 지속으로 말을 해요. 또 어떤 곳에서는 목숨까지 다 내려놓는 것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하나로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살아있는 그러면서도 복합적인 다방면의 어떤 모습이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요한복음도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스스로 밝히기를 하나님의 그 작정, 하나님의 뜻을 유일하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면서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에게 생명 곧 영생이 주어진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앞부분을 살펴봤던 것처럼 죄를 지어 타락한 우리 영적인 어둠과 그리고 죽음에 처해 있는 우리 인생은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죽어 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나 감각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영적으로 죽어 있고 어둠에 처해 있으니까 알아보지 못한다. 영접할 수도 없다. 믿을 수도 없다. 여기에 심각한 고민이 발생하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1, 12절에 보면 깜짝 놀라는 것은 죽어 있는데 어둠 가운데 있는데 감각할 수 없는데 놀랍게도 믿는 자가 있더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있더라.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참으로 이 신령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과 권리를 하나님이 주시더라. 여기서 이제 심각한 간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아니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우리가 알려줘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3절 화면에 떴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의 계획이나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이 조금 흐려져 버렸어요. 빨간 줄로 되어 있는 저 부분. 결국 오늘 이 내용이 뭐냐? 인간 스스로의 자격이나 능력으로, 인간적인 어떤 조건이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 이걸 그리스 원리를 직역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셔야만, 우리에게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셔야만, 우리의 죽어있는 영을 살려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감각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직접 세워주신다는 뜻이에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의 씨앗을 주시고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셔야만, 거듭 태어나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오직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한평생 치열하게 믿음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싸워야 될 게 뭐냐? 에베소서 2장 8, 9절. 오직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앞에 은혜가 붙었어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인해서 믿음이 시작됐으니까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랍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거나 예수를 믿고 있거나 내 자신을 자랑하고 들춰낼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표현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말합니다.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는 자, 첫 번째, 자기를 부정하라. 죄는 계속 자기를 들춰내게 만들어요. 뭔가 내가 대접을 받거나 내 목소리를, 그리고 내 힘을, 내 의지를, 내 감정이, 이게 죄의 특성이잖아요. 그것을 부정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분이 우리에게 부여한 삶, 사역,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면 믿음이란 자기를 부정하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이 가르치는 공식적으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서 우리는 역시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처럼 오직 은혜로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나올 수 있구나. 두 번째, 그런데 똑같은 방식이나 과정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다양한 모습, 다양한 과정,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예수님께로 나오거나 믿는 과정이 다양하구나, 획일적이지 않구나 라는 사실을 보면서 교회를 이루어갈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만물이 이 세상에 창조되기 이전부터,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표현할 때 신성이다, 하나님으로서의 기질과 능력, 성품, 신성을 가진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 사람의 몸, 곧 인성을 입으셔서 이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으로서의 능력과 인간으로서의 성품이 똑같이 그대로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시고 부른 사람, 그게 세례자 요한이죠. 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진행하기 전에 자기 땅 유대 사회에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세례 요한이 그 설교의 내용을 압축하면서 회개하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세례 요한이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주신 양심의 지성의 감각으로, 아,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1장 29절부터 34절에서 증언했어요. 사실 이런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 예루살렘의 사내들이라고 하는 공회에서 파송한 금정단이 이단이 아닌지, 저 사람의 설교나 사역이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검증하러 보낸 사람들이 1장 19절부터 28절에 있었고요. 그 다음 마태복음 3장 7절이나 마태복음 21장 32절 등을 보면 세례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다 추종하지 않아요. 불신하고 제거하는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지도자들이나 사람들도 제법 있었어요. 지가 뭔데? 세례요한이 뭔데 저렇게 설치냐? 참 꼴사납다. 그가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냐? 라고 계속 부정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마태복음 11장 25절이나 이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게 될 요한복음 3장 25절 등에 보면 이런 세례요한의 사역에 함께 동의하며 추종하는 제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제법 평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으로, 하나님의 보내신 의인으로 기억하면서 그 주변에 몰려들고 세례요한의 하나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35절부터 37절은 이런 세례요한 제자 공동체를 염두하고 시작을 합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한 것, 아마 이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의하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물세례를 베풀었던 그날일 거예요. 바로 그 다음날, 35절 다음날은 바로 그 다음날입니다. 이렇게 요한이 두 명의 제자밖에 나란히 서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훅 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곧바로 자기 제자들 두 사람에게, 서 있는 제자 두 명에게,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29절에서 이야기했던 그대로, 전날 이야기했던 그대로 하루 사이지만 변하지 않고 세례요한은 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시키실 어린 양이다 라고 똑바로 증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요한 옆에 서 있던 두 명의 제자가 쪼르르르르르 굿바이 하고 세례요한을 떠나 예수님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럼 이 두 명의 제자에게 우리가 붙일 수 있는 별명, 변절자, 배신자, 아이고 이게 뭐 배반자 라고 혹시 누군가가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그 제자 두 명의 스승인 세례요한은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시며 자기는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계속 가르쳤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의 스승 세례요한의 의도와 가르침에 충실한 반응일 뿐이겠죠. 사실 세례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는데, 1장 27절, 나는 감히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 묶는 것도 못할, 그러니까 그분의 노예도 되지 못한다 라고 말할 만큼 철저히 그리스도를 높였어요. 3장 30절에도 그분은 더욱 위대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 추앙을 받거나 존경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나는 점점 더 약해져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내 이름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라고 고백할 만큼 그는 철저히 자기 제자들에게 내가 아니라 저분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적극적으로 안내했을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래서 자기 제자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성이 뭔지 느낌이 오십니까? 저는 그래서 세례요한을 깊이 오랫동안 연구하고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사람인데, 아, 이런 게 자기 부성이겠구나.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쫄래쫄래 뭔가 멈칫멈칫하면서 두 사람이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봅니다. 38절 그들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아마도 이 질문은 너 왜 따라와?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라고 하는 그들의 필요를 물어보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예수님이 그냥 뭐 복덕방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뭐 배고프다고 요리를 해주는 셰프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분이니까 그들에게 인생에 무슨 고민이 있고 무엇을 원하느냐, 인생의 목적이나 방식을 어쩌면 포함하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은 이 땅에서의 인생에서 필요한 것과 함께 영원토록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까지가 다 아우러져 있는 질문처럼 보여요. 그랬더니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라삐요 라고 말하면서 어디 삽니까? 메네이스란 그리스인데요. 거주지를 말합니다. 선생님이 거주지, 거처가, 숙소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우선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호칭한 라삐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대개 이렇게 머릿속에 세뇌되어 있죠. 라삐는 선생님을 말하는 거다. 사실은 그리스 사전을 찾아보면요, 라삐가 선생님으로 바로 안 나옵니다. 라삐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느냐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크다는 big, 그 다음 많다 many, 그 다음 위대하다 great, 이게 라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삐가 많고 크고 위대한데 그 내용을 가지고 인생에게, 사람에게 딱 적용하니까 많이 알고 위대하고 큰 사람, 그래서 사람에게 적용될 때 한 달이 비약시켜서 선생님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자기 선생 세례요한을 따라다닐 때도 존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 따라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와가지고 오 크신 분이요, 여기는 자기들이 그동안 따라다닐 때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크신 위대하신 선생님이요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라삐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기에 재밌는 것은 오늘 38절에 가로를 읽고 라삐란 이게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라고 설명을 붙여놨죠. 그러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은 라삐라는 말을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 요한복음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본토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읽으라고 기록한 게 아니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 요한복음 기록됐구나. 그렇죠. 오늘 본문에만 이런 표현이 세 번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언제 누구에게 읽으라고 기록됐을까? 1세기 말 사도 요한이 마지막 그가 사역했던 오늘날 터키에 있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하게 될 때 그곳은 한참 떨어져 있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래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모르는 이방 지역에 있는 그곳에 교회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 기록한 복음서구나. 이런 게 오늘 이런 구절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지자들이 많고 많은 질문 중에 왜 예수님의 숙소를 물어봤을까요? 이런 바른 찬스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에게 갑자기 예수님 나타나셔서 한 가지 질문을 주겠다. 말해봐라. 그러면 여러분 뭐 물어보겠어요? 내가 누구랑 결혼할까요? 뭐 이런 거. 제 대학 붙겠습니까? 이런 거. 제 30년 뒤에 모습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거. 뭐 이런 거, 그죠? 궁금하잖아요. 내가 천국 꼭 갑니까? 이런 거. 여러분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한 가지만 딱 질문할 수 있다. 이런 거라면. 마음속에 한번 새겨도 보세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디서 자요? 지금 어디 머물고 있어요? 좀 생뚱맞아 보이지 않아요? 과연 이게 세례 요한의 추천을 받고 소개를 받아 지금 따라가는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인가? 저는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꽤 이게 질문이 어려웠던 질문이에요. 그런데 답을 하나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냐면 마태복음 8장에서 힌트를 하나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19, 20절에 보면 가는 곳마다 인사한 일을 이루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막 찾아듭니다. 요즘으로 치면 최고 인기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이 공항에 나타났다. 그러면 와악 미리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이 사람이 공항에 들어온대 나간대 볼 수 있는 사인을 받을 수 있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야. 누굽니까 그런 사람이? 지난 한 주간 우리나라 최고의 인기 있었던 사람 누굴까요? 박항서 감독. 이분이 축구 감독을 하고 있는 사람을 동아시아 그 대회에서 축구를 60여 년 만에 베트남을 우승시키고 김해공항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부산 경남에 있는 베트남 사람들이 김해공항으로 다 간 거예요. 우리가 간 게 아니고. 이분이 김해공항에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이 산청 사람이거든요. 이 산청 조금 위에 올라가면 그곳에 이게 생초?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김해공항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아마 진주 베트남 사람 다 갔을걸요. 베트남 이 사람들이 딱 가가지고 끌어왔고 막 이 뭐지? 베트남 가려면 지금 가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타나는 떴다, 예수님이 떴다, 이건 비교가 안 될걸요. 심지어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어느 집에 들어가서 가까이 갈 수가 없어가지고 대신 사람들에게 쉽게 왔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꽉 차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은 그런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한 율법학자가 있었어요. 율법학자는 유대사회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뵙게 쓰는 사람이자 설명하는 사람으로 신학 박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랍비여, 나도 당신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이럽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기억나시죠? 이런 말.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들에 날아다니지만 쉴 때는 자기 둥지로 가가지고 날개를 덮고 쉬는 거야. 또 날기 위해. 그런데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발 뻗고 쉴 만한 거주지가 없어. 숙소가 없어. 편안한 숙소지가 없어. 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는 뭘 보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느냐면 겉으로 발견되는 화려한 명성과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이 인기를 보고 와, 저 선생 따라가면 나도 저래 되겠구나. 함께 내가 훈련을 받아가지고 나도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저렇게 붙어주겠지. 이런 외적인 화려함을 보면서 따르겠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은 아니, 나를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은 이렇게 머리 들 곳이 없을 만큼 고난과 고통이 있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어야 돼. 그가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생각을 교정하면서 그의 중심을 싹 정화시키면서 너는 아직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못된다라고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거주지라고 하는 표현이 복음서에서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땅의 어둠과 죽음에 있는 이 사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삶이 결코 만만치 않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따라가게 될 때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그 제자의 삶이라는 게 참 피곤할 수 있겠다. 애매한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주어진 직분 때문에 돌을 맞을 수 있고 심지어는 진짜 온갖 고난을 당할 수도 있을 만한 믿음의 길이고 훈련의 길이겠구나. 이게 거주지로 표현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거주지를 보고 싶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강력하게 우리가 우리 선생님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소개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당신과 함께 어디를 가든지 어떤 숙소에 있든지 따르고 싶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담아서 선생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어디를 가든지 함께 동거하겠습니다라는 의지를 담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원룸이든 동굴이든 노상이든 별 일곱 개짜리 호텔이든 상관없이 선생님이 있는 그곳에 머무르는 곳에 나도 함께 가고 싶습니다. 멋지지 않아요?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향하여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오늘 세례요한의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표현을 거주지를 숙소를 물어보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적 고백으로 그렇게 올려드린 거예요. 이 질문에 39절 예수님께서 와서 보아라. 예수님이 지금 머무는 곳이 어디였겠어요? 사실은 본문을 쭉 정리해보면 이 39절 와서 보아라 이거는 예수님의 주 거주지가 아니에요. 지금 다른 지역이거든요. 이게 임시 거처예요. 와서 보아라 하면서 초대하셨고 그들은 예수님의 초대에 기뻐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집니다. 이때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오후 4시경이었더라. 그러나 개역개정을 성경을 들고 있거나 그리스 원어를 딱 가지고 읽으면 이게 10시쯤이었더라. 10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쉬운 성경은 4시로 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원래는 세례요한을 따라다니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다. 첫 번째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는 영예를 얻게 된 두 사람이에요. 우선 여기 소개된 10시가 요한복음을 제가 쭉 강의해 나가다 보면 시간표기가 앞으로 이후에 두세 번 더 나옵니다. 그때도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신약성경에 나오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시간을 이해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하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오늘날 이 10시가 원래 10시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스어에 오늘날의 시간으로 과연 언제쯤일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요한복음을 빼고 모든 신약성경의 표기는 앞뒤 내용을 다 보면 아 유대인들의 시간을 계산하는 셈법에 따라 시간을 포기해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루를 딱 쪼갭니다. 12시간 12시간 해가 떠서 질 때까지를 따라합시다. 낮 이게 낮이라고 불러요. 해가 지고 그 다음날 해질 때 해가 뜰 때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시간쯤에 이걸 밤이라고 불러요. 낮 낮이 그럼 언제일까? 이게 해발 고도가 북이니까 이게 해가 뜨는 시간에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평균 시간을 잡은 거예요. 새벽 오전 6시부터 일몰 6시까지를 낮 12시간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시간 표시가 나오는 것은 낮에 대해서 전부 6시를 0시로 7시면 1시로 이렇게 표기되는 거예요. 밤은 우리 할아버지들이 조선식으로 나와가지고 3시간씩으로 초경, 중경, 상경, 사경 12시간을 4등분으로 쪼개버렸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일몰부터 시작해서 해질 때까지를 밤으로 해서 밤초경에, 밤중경에, 제3시경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을 뿐이에요. 그래서 밤은 조금은 활동이 줄어드니까 세밀하게 쪼개하지 않고요. 뭉뚱거리가 좀 말하는데 12시간을. 그런데 낮은 정확하게 그들이 12시간 구분을 6시를 0시로 아침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10시예요. 10시니까 그리스 성경에 난 10시입니다. 그러면 몇 시를 더하면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올까요? 우리는 참고로 밤 12시부터 0시죠. 그런데 우리의 6시가 그들에게는 0시인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몇을 알아? 6을 더하면 오늘 현대 시간 우리의 감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10시 더하기 6을 하면 16시, 오후 몇 시? 4시. 그래서 쉬운 성경은 일반적인 신약 성경의 유대인들의 셈법을 따라 오후 4시로 바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신학학자들이 요한복음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소수의 해석은 다르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후자적의 선을 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내용상 그냥 유대인들의 이런 어떤 일반적인 셈법으로 보면 이게 너무 숨가빠요. 숨쉬기가 너무 힘들 만큼 가빠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한번 읽어보죠. 1세기 당시에 로마가 재판을 하거나 행정고시를 할 때는 로마의 공식적인 시간은 오늘 우리가 쓰는 현대시와 똑같아요. 자정이 0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로마 정부가 재판을 몇 시에 한다라든지 행정적으로 고시를 할 때는 로마인들의 공식적인 시간을 고시하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쓰는 현대시와 똑같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이 유대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록되지 않았고 오늘 가로열 해고 막 많은 설명하는 거 보니까 외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록했다라고는 전제 속에 보면 그들은 유대 사회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로마의 공식적인 행정체계에 더 익숙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소수의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만큼은 특별하다. 시간을 구분해 보니까. 그러면 오늘 10시를 10시 그대로 읽어봐요. 10시를 10시 그대로 읽으면 이게 아침이나 밤이나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게 낮이니까 오전 10시로 바로 읽어보는 겁니다. 자, 오전 10시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첫 번째 구절이 다음날 세례요한이 두 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훅 지나가는 걸 보고 하나님 어린 양이라 제자들이 따라가서 어디 삽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께로 가서 교제하기 시작했었어요. 그 다음 오늘 이후에 40절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곧바로 예수님과 교제하고 난 이후에 그 감동을 잊지 못해가지고 자기 형제를 막 찾아다닌 거예요. 형님을, 시몬이라는 형님을 막 찾아가지고 형님 우리가 꼬질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어요 라고 전도하고 그 형님을 또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네가 시몬인데 베드로를 해줄게 이름을 바꾸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신학성의 일반적인 유대셈법으로 돌아와서 4시에 오후 4시에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숙소 확인했다. 그러면 교제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자기 형님을 찾았다, 형님에게 설명했다, 또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 해지기 전까지 좀 숨이 가쁘지 않아요? 이게 만약에 오전 10시로 환산해 보세요. 그대로. 그럼 10시경에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후 한 서너 시까지 넉넉하게 교제했다. 그러면 선생님인, 자기 선생님인 세례요한에게 설명을 드렸던 것보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 숙소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더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훅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들었던 우리 선생님 세례요한의 증거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했던 이 몇 시간 동안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더 뜨거워져서 견딜 수 없는 감동을 가지고 형님을 찾아 전도로 갔다. 그리고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이게 오후 4시보다 오전 10시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아, 이게 요한복음을 그냥 10시를 읽은 게 훨씬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든 이단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니까 10분을 만났던 30분을 만났던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동안 영적 감화력을 끼치는 시간에는 이게 반론을 펼치는 학자들입니다. 충분했을 것이다. 저도 그게 동의합니다. 그래도 오후 4시라고 해서 저도 반대하지 않아요. 이렇게 읽거나 저렇게 읽거나 간에 중요한 거는 어쨌든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거주지를 확인했던 두 명의 제자 중에 한 명, 40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힙니다. 예수님을 처음으로 따르기 시작했던 세례요한의 두 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여러분 이게 40절도 재미있지 않아요? 누가 먼저 예수님을 따랐는데요? 시몬입니까? 안드레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안드레입니까? 안드레인데 안드레 이름이 왜 뒤에 나오죠? 40절에 처음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시몬 동생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였더라 먼저 따른 사람이에요. 이런 설명이 맞나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오늘 본문의 시간이 한참 지났겠지요.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안드레라는 이름을 더 잘 알고 있을까요? 시몬 베드로 이름이 더 유명했을까요? 그렇죠.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베드로의 이름이 훨씬 더 많이 광대하게 알려졌기 때문에 글을 쓸 때는 그 시몬 베드로의 형제가 바로 안드레였고 안드레가 이 시몬 선생을 그렇게 전도했다니까 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름 순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명의 제자 중에 또 한 명의 제자 이름은 드러나지 않아요. 이게 참 수수께끼입니다. 요한의 제자 두 명 중에 한 명은 안드레, 한 명은 또 누구인지 감춰지고 있어요. 누굴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런 거 이제 안드레, 천국 가서 안드레를 만나보면 안드레 선생, 또 한 명 누구야? 그러면 이제 딱 얼른 잘 보이죠. 아, 저 뒤에 나무 뒤에 숨어있는데 쟤, 이렇게 말할걸요. 이런 게 대부분의 요한복음을 전공한 세계적인 석학들이 이 또 한 명의 제자는 누굴까 할 때 요한복음의 제자 사도 요한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사도 요한 자신이 사실은 요한복음 안에서 자기가 기록했다고 직접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13장 23절, 19장 26절, 21장 7절, 22장 20절 등에 주께서 살아가시는 제자가 곧 이 사람이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계속 요한복음의 특징이 자기 이름을 감추려고 하면서 자기는 빠지려고 하면서 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제자가 어떻게 4시, 5, 10시경 이런 구체적인 시간을 사실은 글 쓰는 사람이 아니고는 이거 적을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죠. 이랬을 때 아, 이건 요한이 스스로,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첫 두 제자가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안드레는 명백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깊이 고민하다 보면 사도 요한이 그 중에 한 명이었겠다. 이어지는 41절 42절에서 안드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한 이후 가장 먼저 한 일이 형을 찾았어요. 형인 시몬을 찾았어요. 시몬의 이름 뜻은 갈대다, 약하다, 흔들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를 찾아가지고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가로 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란 뜻, 기름부음을 받았다는 뜻이다 라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님께 뚫레뚫레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안드레와 함께 초대된 요한의 아들 시몬을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부터 개바라고 불러주겠다. 가로 열고 개바란 말은 베드로라는 뜻이다. 또 설명을 붙여주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는 사례가 몇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 창세기 32장 28절, 이름이 바뀌어지는 이 내용은 항상 뭐가 있냐면 그의 부패한 본성이 이제 주님 하나님께로 의해서 바뀌어져서 새로운 신앙적 정체성과 사명이 주어질 때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난 어느 한 목사님도 본명이 있는데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자신의 이름을 바꿨어요. 호적에는 그 이름 그대로 있으나 그분을 기억할 때 바뀌어지 스스로 개명한 이름을 우리는 더 많이 기억해 주는 목사님도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바꾸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런 내용을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에도 또 메시아가 개바가 뭔지 설명을 또 달아주므로 아, 요한복음을 읽는 자들, 요한복음의 첫 번째 독자들은 이런 본토의 유대사회의 언어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렇게 기록되어졌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자료들이죠. 예수님이 흔들린다, 약하다, 갈대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시몬을 갑자기 정반대적인 의미를 가진 베드로다, 바위다, 견고한 반석이다, 그 누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것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사도행전 2장 40절 42절 베드로가 설교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니까 그들이 몰려와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를 보자마자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될 것을 미리 내다보시는 신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존재하심을 포함하고 있는 예수님의 선언이죠. 자,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첫 번째 두 사람들, 세례요한의 증언과 소개가 분명히, 적극적인 소개가, 안내가 분명히 기초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 이들이 예수님의 거주지로 나와왔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들은 확실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또다시 자기 형제를 초청하면서 쉬지 아니하고 자기 가족을 그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이 가장 먼저 소개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군가의 추천, 누군가의 소개, 누군가의 적극적인 증거나 안내나 인도나 도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듣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가장 일반적인 복음 전파의 역사잖아요. 물론 성령께서 그렇게 나온 자들의 심령을, 우리는 이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더 이상 이 땅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육체로 거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보내신 진리의 성령,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맞다는 사실에게 사실로 그 복음과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때에 감동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믿음은 오직 은혜인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과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사실에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믿음은 들은 것을 통해, 그 듣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그래서 믿음을 위해 두 가지가 반드시 로마서는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복음적 설명이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그것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싹을 틔워주기 시작할 때 아, 믿음이 시작되고 자란다 라는 거죠. 오늘 본문 바로 지점까지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보면 1장 19절부터 42절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검정단들이 세례요한을 검정을 했고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했으며, 세례요한의 두 제자가 오늘 본문 지금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베드로까지 예수님께 초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났을까? 1장 28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단강 동쪽 베다니 라고 하는 곳에서, 오늘 본문 앞까지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은 장소가 베다니 지역에서 일어난 일로 충분히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곳은 갈릴리아하고 쭉 떨어져 있고요. 예루살렘 곧 유대 지역에서 하룻길 좀 내려가면 있는 곳. 예루살렘이 워낙 고지대에 있는 곳이라 쭉 여리고로 내려오면 하룻길입니다. 27km. 그래 강을 싹 건너가면 베다니 지역이 그곳에 있었겠다고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42절까지는 세례요한에 의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임시 거처예요.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인데 유대 지역 건너편인 베다니까지 내려와서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숙소 그것도 임시 거처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43절.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쭉 자라왔던 갈릴리로서 이제 북쪽 지역이 갈릴리로 가려고 예수님이 이제 향하기 시작하고, 44절 그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보자, 조금 다릅니다. 이제는 이 빌립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먼저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빌립에게 직접 초청합니다.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설명을 붙이길 빌립은 먼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안드레, 베드로와 같은 동네 벳세다 사람 출신이다 라고 하는 설명을 붙여줍니다. 우리는 안드레 베드로를 오늘 안드레와 베드로를 본문 앞에서 지금 봤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첫 번째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들과 똑같은 동네 출신인 빌립을 예수님이 직접 초청했더라. 여기에 이 빌립이 공간복음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10장 13절, 마가복음 3장 18절, 누가복음 6장 4절 등에 예수님의 12 핵심적인 제자 사도의 이름에 빌립이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반드시 들어가 있더라. 그럼 오늘 예수님이 초청했던 이 빌립이 중간에 도망을 가거나 그의 믿음을 포기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빌립은 계속해서 예외 없이 예수님의 열두 사도 중에 한 명을 굳건하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았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했을 때 그의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영적인 감동과 울림이 확 불길처럼 일어나면서 예수님을 거절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불가항력적으로 막을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드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감동을 입었을 빌립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앞에 안드레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해서 형을 찾아갔던 것처럼 45절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친구를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친구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하는데, 안드레는 시몬에게 뭐라고 말했느냐면 메시아를 만나서 가보자 이렇게 추천한 대신에 초청하고 소개했던 것과 다르게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모세가 율법책에 그렇게 기록한 대로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 여러분 이게 모세의 책이나 예언자들의 그 예언자들의 기록은 구약 성경을 두 부분으로 유대인들이 인식하는 구약 성경 전체를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사렛 사람 예수,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했고 예언했던 바로 그분인데 내가 만났다라고 이야기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 그가 바로 나사렛 사람이고 요셉의 아들인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이 가르쳐왔던 가르치고 그렇게 우리에게 예언해왔던 그리스도라고 내가 만난 분이다 라고 간증을 했더라는 겁니다. 간증은 이렇게 모름지기 자기를 감추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약 성경이 안내했던 것이 그럼 뭘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5장 39절을 면밀하게 읽어보면 구약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영생이 시작될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압축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역시 동일하게 구약이 안내했던 교훈이에요. 그런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왜 이렇게 속였을까요? 구약 성경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왜 이런 말을 이렇게 했을까요? 평소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구약 성경을 자주 읽고 자주 묵상하고 그러면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 맞춤식 전도를 했겠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소개한 것은 나다나엘이 평상시에 구약 성경을 읽거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다음 그 당시에 옛날 고대시대 사람을 소개할 때 대개 두 가지를 빼놓지 않습니다. 출신지역을 말합니다. 경상도 사람 누구누구누구 그리고 당연히 그의 출신 가문을 말하겠죠. 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누구누구 이게 관행인데 빌립도 똑같이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 훅하게 오늘 본문을 그냥 읽어버리면 예수님 나를 따라오느라 감동이 돼가지고 곧바로 전도로 갔다.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면서 곧바로 몇 분 안 지나가지고 곧바로 나다나엘 전도로 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의 정보를 알고 소개하려면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보를 파악할 만한 시간적 공유를 함께 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간지 알 수가 없으나 빌립은 적어도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정도 되려면 충분히 예수님과 함께 교제했을 시간이 있었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전달을 해서 소개하는 거죠. 그러자 46절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나사렛? 나사렛에서 뭐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는가라는 부정적인 반응으로 보입니다. 이 말은 나사렛, 곧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인데 나사렛이나 갈릴리 지방에서는 구약성이 어디를 봐도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태어나고 온다라고 하는 기록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약 700년 전에 살았던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에서 다윗의 동네 유대 지방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온다라고 예언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안다라는 사람, 특별히 나다나엘까지 성경을 읽었을 법한 이 사람은 갈릴리 지방이나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가 올 수 없다는 사실에서 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았으니까 나사렛 사람이라고 별명을 붙였고 요한복음 7장 41절, 42절, 52절 등에 의하면 그래서 나사렛 사람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불신하게 된 근거가 된 거예요. 이렇게 나다나엘은 구약도 제법 알고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도 철저하게 공유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 빌립이 마태복음 2장 1절이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사렛 예수지만 그분이 실제로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대 그래서도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말을 빌립이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출생지역이 베들레헴이라는 사실 아직 빌립이 모르는가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이 전도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노? 그쪽 동네에는 그리스도가 없다니까라고 말할 때 깨갱하고 다음에 보자 헤어지면 끝인데 이 빌립이 포기하지 않아요. 일단 와보자니까 와 가보자 와서 보자 이게 뭐예요? 빌립은 거역할 수 없는 영적 감동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사람 속에 불덩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정보가 맞긴 하나 어쨌든 그분을 직접 보라고 내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내 지식이 짧아서 다 모르겠으나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다고 이거는 내가 보니까 진짜라고 이 열심과 열정이 그가 나다나엘에게 전하고 싶었던 열정 자체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성경을 제대로 몰랐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은밀에 달리거나 구체적으로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내용이 불편했을지 모르지만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열정 자체가 끄지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요. 왔어 보라니까. 그러니까 47절 나다나엘은 진짜 귀찮았을 거예요. 한번 가주지 뭐. 예, 내가 평상시 빌립을 아는데 요 놈 이거 한번 말을 끝냈다가는 안 들었으면 이게 계속 너 잠도 못 자게 할 사람, 끝까지 따라올 사람, 화장실까지 따라올 놈.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억지로 마지못해 빌립을 따라갔을 거예요. 이 강권함에 못 이겨 빌립이 뚫레뚫레뚫레 얼굴에 똥상을 하면서 구둥구둥하면서 나사렛은 무슨 그리스도가, 얘가 미쳐도 와 잔다 미쳤구나, 이단에 빠졌다, 내가 이 친구를 이단에서 건져내야 되겠다, 한번 따라가보자, 알아야 내가 공격을 해가지고 이 친구를 빼내지, 온갖 생각이 다 들겠죠 나다나엘. 그래서 47절 뚫레뚫레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우리끼리 말로, 아, 이 말을 모르는 분은 좀 꼰대, 우리 젊은 친구들 압니다. 예수님이 먼저 선빵을 날려요. 이렇게 뚫레뚫레 나오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선빵! 선제 공격을 한번 날리는 겁니다.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거짓되고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 표현이 예수님은 나다나엘과 대화를 처음 하는 거예요. 영적인 본성을 확 꿰뚫어 보시고 중심 한 꺼내 바라보시는 역시 이 뭐예요? 예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으로서의 전지하심을 드러내시는 거죠. 여기 거짓된 것, 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속이다, 참 간사한다, 사기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표현은 이렇게 하나님으로서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아브라함과 야곱의 육체적인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인데 그런 단순한 민족적 계보로 내려오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막 본 게 아니라 거짓되거나 속이거나 간사한 내용이 전혀 없다. 진짜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라고는 이야기해요. 여기에 살짝 야곱의 이야기가 양념처럼 곁들여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0절 7장 35절에 야곱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버지를 속여서 대신 축복을 받죠. 여기 속였다라고 하는 단어를 70인경 그리스어로 히브리를 번역한 성경에 돌로서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일단 은혜긴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간사하게 속이고 굉장히 탐욕스러운 방법으로 그렇게 아버지께 복을 갈취하듯이 그렇게 자기가 받아냈어요. 그런데 오랜 동안 이 야곱이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가 본성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가 절뚝거리며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줍니다. 그게 뭐죠? 이스라엘이라라. 창세기 32장. 간사했던 이 야곱의 본성이 하나님께 훈련되고 오랜 시간 연단되고 난 이후에 진짜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참으로 이스라엘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할 때 자연적인 타락한 본성이 지배하면서 거짓에 익숙하고 탐욕 있고 껍데기만 그냥 교회에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교회 한번 왔다 갔다 하고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하는 이런 껍데기 신자가 아니라 그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로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과 타락한 본성이 충분히 훈련되어 있는 경건한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했어요. 이 똑같은 단어가 시편 32편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시편 32편 2절. 사람의 중심에 그 속에 돌로서 간사한 것이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다.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그 속에 인간적인 탐욕과 죄악된 본성이 훈련되고 없는 자. 이런 예수님의 평가에 48절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요즘 아이들 말로 선빵을 한번 맞았어요. 의심하고 막 친구가 불쌍해 보이고 이 친구를 이단에서 끄집어내야 됐다 생각해가지고 쑥 따라왔다가 예수님께 훅 하고 한 방 맞고 난 이후에 아니 언제 나를 봤다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내가 누군지 예수님 어떻게 알고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지 어떻게 자기를 아는지 이 나다나엘이 갑자기 긴장감에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취뼈 찍는 대답 하나 합니다. 네가 빌립이 너한테 나에 대해서 말하기 이전부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미리 이전에 보았다. 이 한마디를 딱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열왕기상 4장 25절 그리고 이사야 36장 10절 스가랴 3장 10절 등의 구약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대개 본향을 말합니다. 고향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참 우리의 삶이 결핍이 없다, 풍성함과 형통함을 상징할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편안히 살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신약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의 사회에서 종교적인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는 랍비들의 기록이나 문서를 쭉 정리해보면 무화과 나무 아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위해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종정처소로도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갔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거예요. 어쨌든 나다나엘은 이런 내용을 기초로 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했을까요? 얘가 고스톱 치기? 무화과 나무에서 수박 화채 먹기? 낮잠 자기? 이런 식의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화들짝 놀란 거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가 빌립이 너에게 찾아가기 이전부터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할 때 이거는 아무도 그 무화과 나무에서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를 것이라 생각할 만한 자기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뭔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마음속으로 뭔가를 했던지 간에 아무도 모를 만한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이 나다나엘은 매우 은밀하면서도 자기만이 알만한 특별한 소망을 그곳에서 기도했는지 생각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뭔가를 자기만이 알 수 있는 은밀한 시간을 가졌겠다. 근데 예수님이 존재하심으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잖아. 그 한마디를 하니까 빼도 박도 못할 만한 빵 하고 깨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혹시 배우자를 어떻게 확신하게 됐습니까? 다양한 백이면 백 물어보면 다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근데 가장 보편적인 대답 이쁘니까요. 멋지니까요. 안 그러면 결혼했을까요? 근데 자기들 나름대로 칼 같은 확신 과정이 다 있었더라고요. 대부분 아유 목사님이 만나봐라 해서 그 목사님을 존경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어서 내가 지금 큐티를 했는데 아무한테도 나누지 않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큐티했던 이 본문을 만나는 첫 번째 사람이 이 큐티 본문으로 자기에게 이야기를 해올 때 배우자인 줄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누가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걸 아무한테도 말한 적이 없는데 큐티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자매 당신을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뻥 넘어가가지고 이런 과정도 있더라. 그러니까 뭐 또 어떤 사람은 질문해보고 다양하죠. 여러분들 왜 결혼했는지 한번 쳐다보세요. 감사하죠. 아니면 이런 사람도 간혹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또 결혼하겠는 한 둥 이런 식의 자매님들은 되게 10명 중 8명 아니요 한번 살아보면 됐죠 뭐. 형제들은 10명 중 8명 다시 결혼합니다. 네, 상당히 호모폴리티쿠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제들이 단순합니다. 그 다음 이게 다른 대답을 해가지고 어떤 후폭풍일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익숙해지는 것이 힘든데 또 다른 사람이 익숙해지겠어요? 그냥 같이 숙성된 아내와 계속 살아가야지 이렇게 편안하게 안 좋겠어요? 자, 이 나다나엘은 자기가 무화과 나무에 있었던 이것이 진짜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만한 중요한 소망을 품었던 장소였는데 예수 한번 빡 내가 보았던 나를 여기에 오늘 49절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나사렛에서 그런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대답했던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바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세례요한이 33-34절 앞부분에서 그리스도와 똑같은 의미로 사용했던 표현이고요.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스바냐 3장 15절에 보면 구약의 선지서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왕입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다윗도 시편 141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흘러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는 정치적 해방을 가져다 줄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킬 때 이스라엘의 왕이 오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억눌려 있었으니까 정치적인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줄 그리스도를 상징할 때 이 표현을 12장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쓰고 있어요. 정리하면 나다나엘은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매우 은밀해서 자기밖에 모를 만한 행위나 마음의 특별한 소망인 그리스도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가 너를 보았다고 말하는 순간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고 뭐고 다 뛰어넘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것을 알 수가 없다. 모든 선입견과 의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두 절입니다. 50절 5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보았다는 말 때문에 그렇게 놀라느냐 내적인 은밀한 소망을 지적한 것으로 예수님을 네가 나를 믿게 되었지만 장차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너희는 이라고 말합니다. 나다나엘 니만 볼 게 아니라 나다나엘 옆에 있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제자 공동체 전체가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인데 그게 뭐죠? 그게 5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릴 것이다. 천사들이 인자, 예수님 스스로를 인자라 표현했습니다. 내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항상 성경은 성경으로 풀으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먼저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창세기 28장으로 돌아가서 야곱이 아버지께 속여서 축복을 받았는데 형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700km나 떨어져 있는 하란으로 외삼촌 집으로 지금 도망가듯이 가고 있을 때 한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요. 돌을 베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갑자기 사닥다리가 하나 쭉 내려오더니 자기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막 내리락 오르락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들짝 놀라 꿈에서 깨워서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고독하고 쓸쓸하고 형님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 이 처량한 신세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사닥다리가 바로 내 위에 있구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집이구나. 그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닥다리다. 이런 뜻으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가 구약을 읽어보면 모세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집이 성막으로 발전하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하나님의 집으로 발전하죠. 이렇게 쭉 발전해 갑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더 이상 건물, 성막이나 성전은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1장 14, 16절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태초부터 신이었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14장 9절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14장 6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베델로 가봐야 성전으로 가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다나엘과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고 만나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을 이제 너희들이 분명하게 확신하고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이상으로 오늘 보면 후반부에 빌립과 나다나엘은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셨거나 영적인 감동과 신적인 권능을 힘있게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게 되었어요. 근데 나다나엘도 요한복음에는 오늘 본문을 건너뛰어서 맨 마지막 21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갈릴리 가가지고 고기 잡으러 가느라 기억나시죠? 그게 나다나엘 또 이름이 나옵니다. 그때는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오늘 본문 이후에 21장에 예수님의 부활 장면이 또 나오는데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12사도 예수님이 12사도의 이름을 쭉 외울 때 나다나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시몬, 빌립, 바돌로메 쭉 나가잖아요. 왜 나다나엘이 없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의아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 많은 어떤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는 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나다나엘 12사도 중에 하면 누구랑 이름이 같은 사람으로 보느냐면 빌립 다음 누가 나옵니까? 빌립? 모대우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12명,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이 바돌로메가 유대 본토 단어예요. 바란 말은 더 싼 아들이란 뜻이고요. 그러면 바돌로메는 이름 뜻이 뭐죠? 돌로메의 아들. 돌로메의 아들. 돌로메가 좀 유명했기 때문에 어쩌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보다는 돌로메의 아들로 더 많이 알려질 수 있었겠다. 그래서 학자들은 바돌로메를 나다나엘과 동일한 인물일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1장 2절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나다나엘이 분명히 요한복음 안에서는 등장하는데 12사도의 이름이 없다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만난 사람은 12사도부터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추론해 볼 때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겠다라고 대부분 추정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오늘 다섯 명의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사람들 제자들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세요. 누군가의 소개와 증거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증거 때문에 제자 두 명, 안드레를 포함해서 두 명. 안드레는 시몬에게, 빌립은 나다나엘을, 누군가의 소개와 증거를 통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빌립은 예수님이 직접 나를 따라오느라 직접 예수님께 초청을 받았어요. 나다나엘 처음 소개를 줄 때 회의하고 부정하고 의심하고 그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했다가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영적인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오 그리스도가 맞다. 그게 다양하죠. 그 다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초대를 받았는데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과정이 동원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감동이 있고 난 이후에 다섯 명 중에 두 명은 곧바로 전도로 가는 거예요. 안드레는 형님을, 빌립은 친구에서 나다나엘을. 그런데 나머지 세 명은 또 전도했다는 얘기 없죠. 그렇게 곧바로 전도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개인적인 감동과 함께 또 정리하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다양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따져보세요. 분명한 것은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다녔어.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우리 집안은 3대 4대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예수 믿게 되었어 라고 말하는 것은 편의적인 발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 믿음을 일으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만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다. 가슴 치면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외쳐보세요. 나는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 그러나 믿음의 정도는 다를 수 있어요. 성경을 이해하는 수준도 다를 수 있고요. 이거는 다양한 훈련과 연단과 과정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실은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각자의 경험, 각자의 생각, 각자가 살아왔던 이 경험 속에서의 방식을 교회 안에서 다양한 과정과 다양한 어떤 이런 통로를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자기 것을 고집하거나 절대화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비난하면 안 된다. 에베소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공통된 사실은 분명하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것도 동일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동일한 하늘나라와 영생을 소망하는 것도 동일하다. 똑같이 하늘 본향을 소망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힘입어 세례를 똑같이 우리는 받았고 그 세례를 기억해서 이후에 성찬을 지나가는 것도 동일하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똑같은 복음을 믿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양하고 서로 다른 기질과 과정을 거쳐서 예수 믿게 되었지만 서로를 세우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한다. 근데 기준이 뭘까요? 되게 오해하는 게 어떤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냐라고 말할 때 그 내용에는 본인의 의사결정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도 있지만 더 중요한 밑바탕에는 성경의 진리가 기본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교훈을 바탕으로 절대 기준 위에서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으면 교회는 그냥 집단에 불과해요. 진리가 기반되지 않는 그 상태에서 그냥 모여있고 서로의 뜻을 그냥 맞추고 간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물론 그 경계선이 애매모호하지만 어느 수준에서 서로들의 의견이 다를 때 조정할 수 있을까? 시간적으로 좀 버틸 수도 있죠. 견딜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경건을 함양시키고 앞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될 때 마음속에 주요한 결정들을 내려보세요. 제가 16년 동안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직분을 수행한 데 있어서 저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종종 이야기했습니다. 저는요, 저한테 다른 얘기가 들려오게 될 때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는 사람 이야기를 저는 한편 더 던집니다. 그래도. 그리고 똑같이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 후세대 교회를 출석을 작게 한 사람, 짧은 기간에 있는 사람을 제가 보기에는 연약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 사람 의견을 한편 던집니다. 그리고 현재 종합적으로 그 사람의 몸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영적인 상황이든 더 약한 사람 편을 저는 드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로서 양심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저와 함께 동역하는 지체들이 혹시 서운하면 미안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방식일 수밖에 없어요. 누가 이런 기준이 제게는 목회 전략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훈련받았고 제가 성경을 이해하는 신학과 교리의 폭이 제게 있습니다. 이게 흔들리면 저는 더 이상 목회할 수가 없습니다. 제 설교를 듣고 당신의 설교가 이상하다 교리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조용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경 해석이 이상하다라고 말한다면 저는 물러날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읽고 이해하며 어떻게 주님 없는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도 요청합니다. 기준을 세워주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 없는 교회를 이루어가며 이 땅에서의 남은 생애를 함께 이루어가면서 교회를 세워가시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고요. 영원한 하늘 본향을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영적인 순례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모든 삶인 줄 알고 고통이면 고통에 즐거움이면 즐거움이고 이 땅에 복락이면 복락에 심지어 죽음이면 죽음의 그 자리까지 우리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거침없이 머뭇거리지 말고 두벅두벅두벅 순종함에 가는 것, 저는 이것을 본문을 가지고 믿음을 정리해 내리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죠.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죄를 짓지 않고 자신을 깨끗이 지킨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 제물로 바쳐져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서 거짓을 찾을 수 없으며 흠없는 자들입니다. 저는 이 구절 중에 어린 양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 어디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상황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는 자, 이게 믿음이고 성도라고 규정합니다.